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반 계시 두 번째 시간으로 일반 계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 계시에 대해서 생각했지요. 그래서 계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알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그 기원과 내용과 목적이 뭐냐, 계시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계시의 내용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이다. 계시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시부터 시작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셔야 하기 때문이요. 또 계시의 기원과 내용과 목적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제 일반 계시에 들어가는데 일반 계시에 일반 계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일반 계시도 그 기원과 내용과 목적에서 똑같이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내용이 하나님이요 그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분하면서 이제 우리가 일반 계시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니까 일반 계시는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 준 계시고 중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계시는 특별 계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계시가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었으니까 우리에게도 일반 계시가 있는 것이고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일반 계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는 이제 중생한 이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가 칼빈은 종교의 실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알려지는 것이 사람들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종교의 시가 되는 것이죠. 이 종교의 시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종교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반 계시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참 종교를 찾지 못하고 부패한 종교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부족한 탓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반 계시는 지금 우리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확인한 대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 그 신성과 능력을 명백하게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종교의 씨, 하나님에 대해 알려지는 것이 그들 안에 있는데 근데 그것이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부패 때문에 온전히 사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해 알려지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인간은 자기의 부패 때문에 그것을 왜곡합니다. 로마서에서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썩어질 것으로 만들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들, 그것들을 다 왜곡하고 썩어질 것으로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중생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일반 계시를 오해하게 되면 아, 그러면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없어도 그럼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를 수가 있겠는가? 아, 특별 계시가 주어지지 않아도 그저 이런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 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런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교회의 이런 신앙고백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장 1조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가 거기 인용해 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은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이것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관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줄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 신앙고백서인데요. 거기 이제 여러분 보시면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은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본성의 빛, 사람 안에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어떤 빛이,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일들, 사람들이 이제 창조와 섭리의 일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제 특별 계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이제 교회에 주신 계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렇게 웨스미 신앙고백서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분하여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벨직 신앙고백서도 그 2조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벨지 신앙고백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안다. 첫째, 온 세상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다. 이 세상은 우리 눈에 아주 아름다운 책과 같고 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은 글자와도 같아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알려지도록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모든 것들은 확증하여서 사람들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둘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훨씬 더 분명하고 더 충만하게 자신이 인식되도록 드러내셨으니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생애에서 필요한 만큼이다. 그래서 이 벨직 신앙고백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뭐 조직신학 또는 이 교의학은 용어를 붙이게 되는데 일반 계시라는 용어와 특별 계시라는 용어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이 벨직 신앙고백서가 이제 첫 번째 방식. 그래서 온 세상에 창조와 보존과 통치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 눈에 아름다운 책이 있다. 책과 같다. 그래서 마치 두 가지 책을 소개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피조물들이라는 책.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뭐 하늘이든 새든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들이 글자와도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성경책을 보지 않아도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자연이라는 책이 있는 것이죠. 자연이라는 책에 글씨가 막 쓰여 있어서 그 글씨가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 계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특별 계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고 또 교회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일반 계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계시의 영역을 영역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웨슬리 신앙고백서 우리가 아까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이제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 유사하게 이제 우리가 일반 계시의 영역을 자연과 역사와 인간의 정신 구조. 그래서 본성의 빛은 이제 인간의 정신 구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의 빛, 우리 안에 있는 것, 어떤 빛이 있죠.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일들은 자연이죠. 우리 자연. 그리고 역사. 역사는 이제 거기에는 섭리의 일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 또 역사, 또 인간의 정신구조. 이 세 영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자연입니다. 자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또 그 보존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과 그 보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19편 1절에서 4절 이 말씀은 이제 일반 계시를 보여주죠.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이 지금 막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들이 다 이런 일반 계시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0절 우리가 아까 보았었는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에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루스드라에 가서 거기서 이제 타 종교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종교의 그들의 그 종교에 근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부패한 종교를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주셨고 그 일반 계시를 그들의 죄악으로 부패시켜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 종교에 근거하여서 일반 계시를 말할 수는 없죠. 타 종교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에 근거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 놓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지 않느냐. 결실을 주시지 않느냐.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과 그 일반 계시로서 이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섭리에 의하여 보존되는 일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모른 채하고 지나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늘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늘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자연 만물의 질서와 그 지향, 질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딘가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만물이 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물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 이 세상이 이게 다다 이런 생각이 아니죠. 이게 전부 다다 이게 아니라 아, 그럼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분, 세상을 다스리는 분, 그 너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치 세상이 이 세상의 세상 자체의 존재의 근거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자연 앞에 선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연 앞에 설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은 나무를 바라보고 풀을 바라보고 막 정말 이 공기를 호흡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연 앞에 섰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연에게서 기원한 이 창조 앞에 선 것이고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 즉 일반 계시를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그리하여서 인간은 자신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러니까 자연 앞에 서면 사람은 어떤 질문이 있느냐, 이거 이런 질문이 있는 것이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자연이 전부이다 나는 믿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너머에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택할 것인가, 모든 인류 앞에 자연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인 거죠. 믿음.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 말하고 있고, 아, 이게 전부 다야. 자연의 기원도 자연이고 이 자연이 전부 다고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너머에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믿음을 택할 것인지 자연이 묻고 있습니다. 이제 바빙크는 이제 19세기 말과 20세기를 지나치는 네덜란드의 개혁 신학자라면요. 이 스티븐 차르녹은 17세기에 영국에서 있던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 모든 원자는 모든 별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인다. 내게는 창조주가 계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증인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말하고 있는 거죠. 아, 나를 창조한 창조주가 계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증인이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 창조자를 증언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 계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엄청난 자연의 그 광경을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감탄이 나오는 거죠. 아, 조물주가 대단하시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것들이 다 바로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의 흔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또 역사를 통한 일반 계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섭리는 자연에만 있지 않고 인간의 역사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또 그들이 죄악되었을 때 심판하셨고 또 흩으시고, 이것도 인류 역사에 드러나는 것이죠. 백성들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인류의 역사인데 작게는 한 개인의 역사일 수도 있는 거죠. 한 인간의 인생 자체, 인생사라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또 크게는 큰 하나의 인류의 역사, 그러나 또 한 나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진노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한 나라가 부패할 때 그 나라를 그 부패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어떤 이 인과응보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 착한 일을 하면 복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받는다. 이런 의식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인간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역사가 아니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하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바벨탑을 세우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은 자기 나라를 세우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세우잖아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럼 인생을 살기보다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는 그런 역사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죠. 한 개인 인생사에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인류를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인간이 어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간 의식입니다. 우리의 의식입니다. 이렇게 자연을 통하여서 조물주가 대단하시다 이런 인식이랄지 또는 역사 속에서 이런 어떤 도덕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이런 것을 바라는 마음이랄지 이런 것은 다 인간이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신적 기원을 어느 정도 느낍니다. 나는 그저 먼지와 같은 존재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정말 어떤 신적인 기원을 갖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때때로는 이제 그냥 범신론에 빠지기도 하죠. 어쨌든 사람은 자기의 신적 존재의 기원을 어느 정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영혼을 심으셨으니 시간 안에 살지라도 영혼을 삼모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세팅하셨습니다. 영혼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 바깥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사람 안에서도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리 밖에서 계속 있죠. 또 우리 안에서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신적 기운을 느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미추에 대한 감각이 있어 반응하듯이 아름다움에 대해 우리가 아름답다, 예쁘다 반응하죠. 감각이 있어 반응하듯이 사람의 양심의 소리는 이 본성의 법에 반응하게 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율법이 없는 이들을 다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 마음에 새긴 율법. 이걸 우리가 본성의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는 이런 다양한 자기 안에 이런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긋날 때 양심이 이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헤르만 바빙크 아까 말씀드린 이 네덜란드 개혁신학자가 두 가지를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인간은 신성에 대한 감각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절대 의존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의지하기 전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 자아를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했고 의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가 그러지 않죠. 우리 정말 베이비들, 아기들 보면 아기들이 뭐 자기를 의식합니까? 그냥 멀뚱 그냥 배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울고 그러는 거죠. 정말 의존적 존재이죠. 존재가 있는 거죠. 의식이 있거나 자의식이 있기 전에 자기 인간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는 인간의 존재는 뭡니까? 인간의 존재는 결국 그 시작부터 의존적이죠.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이 의존감을 느낍니다. 아, 나는 의존적 존재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존하느냐?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것인데,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의존하는 대상에 대해 불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운명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힘에 대한 지각이 아니라 완전히 의로우시며 지혜로우시며 선하고 고귀한 능력에 대한 지각이다. 영원한 능력에 대한 지각이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에 대한 지각이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 안에 새겨진 본성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없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은 다 무엇이 있습니까? 이 본성의 법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다 어떤 법이 있죠. 도둑질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이런 법들. 우리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고조선 팔조법. 하도 이론이 바뀌니까 저는 이제 고조선 팔조법이 있다 배웠는데 그런 거 아주 옛날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 선하신 하나님 계시다. 의존의 대상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존감은 절망으로 인도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신성을 섬기고 존귀 여기라고 권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인정하게 되면, 이런 의존감을 인정하게 된다면 정말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구도자가 되어야 마땅한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마땅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계시입니다. 우리가 자연과 역사와 인간 의식에 있는 그런 일반 계시를 생각해 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 계시의 가치와 한계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일반 계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일반 계시가 있고 중생한 이들에게도 일반 계시가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근데 중생하지 못한 이들은 이 일반 계시로 주어진 이 계시를 통해서 참된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특별 계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만이 일반 계시를 참되게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자연과 역사와 인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생한 자들만이 일반 계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반 계시는 모든 비독교인들과 만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로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성 때문에 왜곡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계시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과 하늘을 묶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일반 계시를 뿌리치는 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 하늘을 묶는다. 오히려 일반 계시를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일반 계시 안에서 자연과 이 섭리와 또 인간을 보며 바라보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가운데에서 자신을 은혜로운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리십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상호 작용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것이지 일반 계시만 갖고 특별 계시만 갖고 이것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터툴리안이라는 이 초대 교회 신학자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선지자를 보낼 것을 대신하여 자연을 스승으로 앞서 보낸 것은 당신이 자연의 제자로서 기꺼이 선지자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용어로 말한다면 이제 선지자는 특별 계시가 되겠죠. 특별 계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자연을 스승으로 주셨다. 일반 계시를 스승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자연의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 선지자를 만나라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일반 계시의 가치를 다루었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 계시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런데 특별 계시 없이 마치 일반 계시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로 주어진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죄 때문에 특별 계시가 없으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만들 뿐이죠. 일반 계시의 이 가치와 한계는 전도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이들, 그러니까 이 중생하지 못한 이들이 눈앞의 것, 곧 이 세상의 것에 치우쳐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삶을 살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최고선, 곧 영원한 가치와 안식, 하나님이죠. 이것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자기만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시는 거죠. 터툴리안이 말한 대로 계속해서 자연을 앞서 보내셔서 그가 복음을 믿도록 하십니다. 복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찾고 있어요.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영원한 가치를, 영원한 안식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를 생각할 때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3절이 나오는 두 가지 악인 거죠.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면 그걸 멈추지 않고 뭘 합니까?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팝니다. 그러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은 버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왜냐하면 영혼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영원한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뭔가 웅덩이를 팝니다.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지만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이것은 쓸모없는 행위죠. 그런다 이런 쓸모없는 행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웅덩이를 파는 이 쓸모없는 행위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은 망가졌지만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구나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 스스로가 망가져 있지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스스로가 그것을 어느 정도 지금 본성의 법이든지 양심이든지 그 안에서 지금 심겨져 있는 영혼이든지 이런 걸 통하여 그 스스로가 그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일반 계시, 그래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 영역들, 자연과 역사와 인간 의식에 대해 생각해봤고 또 이것이 갖는 일반 계시 가치 한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는 늘 부패하여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왜곡하는 자들이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된 지식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아는 자여 온전히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인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보존하여 주시고 그들이 악할지라도 해를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주여 그들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본성의 법을 주시어서 그들이 완전히 타락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법에 그 유익을 맛보며 살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여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찾는 영원한 가치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알 때 더욱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그 일반 계시들을 풍성히 오히려 드러내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더 찬송하는 자 되게 하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